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냐 했으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니 그들이 평안히 났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창세기 26장은 이삭 개인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고 또 나아가 그 말씀 아래 겸손히 부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 역시도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긴 신앙의 여정, 훈련사를 26장 한 장에 축약시켜서 기록해 두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6장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복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사건이 얼마 안 되고 기록된 사건으로만 보면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삭의 성품이 온화하고 순종적이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모든 신앙인이 그러하듯 자기 스스로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밟아야 할 계단을 밟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도 분명히 그 긴 훈련의 여정이 주어졌는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좌표가 명확했던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나 역사와는 조금 더 다르게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본대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본대로 행하였기에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동일하게 따라하고 있는 이삭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았던 대로 그도 풀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26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음 세대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좌표를 찍어주고 방향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각자 신앙의 훈련의 과정은 각자의 책임임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등 뒤에서 누누이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경험했을 때 이삭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기도 한번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삭,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와 교제하기 시작하시죠. 그의 앞을 막아서셨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하셨잖아요.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멈추어 섰어요. 멈추어 선 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거기 멈추었다면 실은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행선지로 택하였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온화하고 평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이분이 굉장한 고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6장 서두에서는 하나님은 거기가 거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이 네가 거주할 곳이라고 명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이 멈추어 서기는 했지만 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26장 6절은 어떻게 밝혔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돌아설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착하면 안 됩니다. 잠시 머물렀더라. 거처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삭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 섰잖아요. 무엇 때문에 멈추어 섰을까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초기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실 거야. 한 대 맞고 다시 돌아가기보다 그냥 멈추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멈추어 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어 선 것만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일방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멈추어 섰던 믿음의 경계를 넘어섰던 이삭에게도 동일한 불안감이 밀려왔고 그 불안감을 거짓으로 해결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삭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수치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 두 번 그랄에서 문제를 저질렀던 아브라함을 해결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문제를 저질렀던 아브라함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가 빈손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아니었죠. 엄청난 재산을 왕들로부터 받게 해서 가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온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따랐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그 집에 태가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온 재산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걸음걸음 위에 부끄러움과 수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유를 찾으려 치면 단지 그가 멈추어 선 것밖입니다. 물론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축업자인 이삭이 농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26장이 얼마나 긴 시간판 위에 있는가를 이 한 구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과연 몇 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 그 고통과 수고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밟아야 할 계단을 밟고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당신이 복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물질이나 단지 이 땅의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정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복이 임할 때 결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잠잠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이삭이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툼을 하는 동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에 그와 같은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뒤로한 채 그 땅에서 나갈 것을 아비멜렉이 명령했죠. 여러분,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땅을 떠나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굉장히 수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살던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앗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삭의 입장에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재벌이라면 뭐 이런 재벌이 다 있습니까? 주신 복이 뭐 이런 복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쪽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입장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불타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보통 징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징계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는 회개하고 그때에서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어땠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그 자기에게 불어닥친 그 태풍과 같은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 마음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라를 떠나야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랄 골짜기 모래땅 위에 장막을 치고 거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모래땅 위에 집을 지으면요, 그랄 사람들은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삭은 잘 알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장막을 친다는 건 그냥 머물러도 된다 아닙니다. 변방이었고 가장자리였고 경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삭이 그곳에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모래땅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집을 짓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을 땅을 파면서 방금 주셨던 복이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또 복을 주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행위로 그 모래톱을 판 겁니다. 그런데 모래톱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물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고백을 할 찰나에 그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벌어졌던 일이 다시 벌어지면 인간에게 분노는 더 극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나, 애색 이 말들이 긍정적인 의미의 고백의 우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어드는 우물의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면 좋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대로 본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죽든지 살든지 될 대로 한번 대봅시다. 이런 아주 반항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자로만 보면 이삭은 평안의 사람, 싸움을 회피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같죠. 그러나 성경이 그가 어디에 거주할 곳을 장막을 쳤고 어디에서 우물을 파고 있고 그 우물의 이름들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물에서 다시 우물이 또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을 파보지 않아서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땅에 파도 나오지 않은 물이 모래톱을 팠는데 두 번째 터졌을 때 이삭은 아마 그 감동과 감격은 남달랐을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우물을 양보했을까요? 그랬다면 우물의 이름이 달랐을 겁니다. 신나. 제가 지난번 한번 힌트를 드렸죠. 신나의 어근이 사탄입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원망하다. 이삭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을 팠죠. 두 번째에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문제는 정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우물이 내 자식을 먹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의 안위와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갔을 때 세 번째 모래톱에 우물을 판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우물을 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세 번째 분쟁이 일어났다 말은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근데 대체로 학자들은 세 번째도 동일하게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그에게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흉년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가나안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 브엘세바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의 걸음과 똑같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숫양 한 마리를 통해서 경험했던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삭은 더 큰 반항과 더 큰 불신과 더 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도 아니하였지만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 사랑에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신앙의 좋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삭에게는 신앙의 좋은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25절이 오늘 우리 본문 앞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드디어 이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와 같은 표현이 없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파기 시작했더라. 자, 그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삭을 시기해서 그랄 땅에서 내쫓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힘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동맹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와 그리고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왔다라는 건 이 계약을 얼만큼 성사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이 계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이삭이 묻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요, 이 이삭의 대사가 아주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투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와 동맹함으로 우리가 평온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일전에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을 때 그를 시기해서 쫓아낸 인물입니다. 복 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복 때문이었다면 그랄에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김으로 복을 누리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디발이 보니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뭘 보았다는 거죠? 뭘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영광을 돌린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야, 사명이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영광 돌리는 삶? 종 중에 조금 뛰어난 삶?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보디발이 요셉을 봤다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나 삶의 논리가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형제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들어왔으면 분노와 짜증과 일그러진 얼굴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텐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삭이 모든 분쟁을 풀어가는 과정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논에 물댈 때 물길이 논에 가고 있는데 물길을 다른 논에 조금만 옆으로 대면요 어떻게 했어요? 낯들고 서로 찍고 싸웠어요. 그 물길 하나 때문에도. 근데 여기 우물은 온 그 지역의 주민이 먹고 사는 생명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 1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 그분을 믿기에 그분 앞에서 말씀의 논리대로 푸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다시 복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와 합친하고 싶다라는 거죠. 29절이 그 이유를 밝히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해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좀 구차하지만 선한 일만 행했고 평안히 가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동맹을 맺자고 청해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밥을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밥을 사야 된다. 그죠? 동맹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를 먼저 굽히고 들어온 그랄 왕이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삭의 마음을 위로를 하고 풀어줘야 동맹이 되잖아요. 자기의 군사와 자기의 백성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가게 한 장본인이 자기였거든요. 모든 일의 장본인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갔다면 잔치는 고사하고 선물이라도 싸들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얼마나 이삭 입장에서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상대 앞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이 히브리 말의 원문은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삭이 배려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평안히 단순하게 기쁨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삭이 더욱 배려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앗아간 장본인입니다. 쉽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원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원수 중에서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돈을 떼먹고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받고 돌아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안 마주치면 기억이라도 안 할 것을 찾아왔네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재발 방지도 막고 분명한 관계를 매듭 지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온 마음으로 섬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어 돌려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도 전이었지만 이삭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의 정신적인 수준,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수준과 그가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푸는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모습,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그 그랄 목자들과 분쟁을 푸는 방법도, 화친을 맺으러 온 그랄 왕 아비멜렉을 대하는 방법도 자기 아버지가 아비멜렉과 동맹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가나안으로 올라오자마자 팠던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물이 언제 물의 근원에 다 터졌다고요?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그를 섬겼을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마음의 평안을 선물했을 때입니다. 그날 물이 터졌다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말씀의 논리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의 삶을 책임지심을 성경은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으로 대할 수도 없는데 말씀을 생각해서 대접하고 사랑과 은혜까지 더불어 베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한다.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약에서 그 명령들이 주어지기 전에 앞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이라도 맞추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구약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 그 동네의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26장의 긴 여정을 통해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세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칠이거나 맹세가 됩니다.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지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셨죠? 사사기를 배울 때 삼손이 사사로 임명받은 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 기도하지 않다가 그가 블레셋 사람 천명을 낙이 턱뼈로 쳐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그 인생에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라막 레히 우물을 터뜨리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살게 된 삼손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좋았을 것을 그죠? 부르짖는 자의 샘.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살려주신 그 감격적인 순간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손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물을 짓는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드디어 쉐바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맹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지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부엘세바입니다. 그것은 누가 지은 이름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드리면서 지었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거기 우물을 파고 또 물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맹세합니다. 드디어 이삭 그도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26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이삭의 모든 삶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모양만 다를 뿐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예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반복이라면 그것보다 무의미한 반복은 없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반복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씀을 반복할 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 시간의 의미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말씀 안에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부모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부모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의탁하고 주신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다듬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순종 때문에 그 삶의 모습, 그 모습 덕분에 이삭이 지금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인 내가 사는 오늘은 내 자식의 내일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 자식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보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로 인해 우리 자식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가게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여러 번 밝힙니다. 이삭이 잘못했을 때, 야곱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행사를 기억하고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사를 기억하여 너를 벌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에게도 벌을 주겠다.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삶 덕분에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때 26장처럼 축약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의 내일을 사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말씀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물려받기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천만에요. 그와 같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은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한치의 오차 없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얻고 마음을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